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14절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두 주 동안의 내용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너에게 쓴다. 15절 만일 지체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일이 생기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이란 말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것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 수 있도록 이 서신을 쓴다. 어디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에서 4절에 보면 감독의 자질을 나눌 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독, 영적 지도자는 자기 오이코스를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의 자질을 다룰 때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오이코스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감독의 가정 그리고 집사의 가정. 근데 여기는 감독의 가정을 구성하는 오이코스나 집사의 가정을 구성하는 오이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오이코스입니다. 이 개념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전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거룩한 집 그래 보세요. 거룩한이란 말을 특이한, 구별된, 다른 집과 차별이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집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오이코스이다. 로마 제국 내 일반 가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반 오이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구성원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내 일반 가정, 일반 오이코스, 주인 부부, 노예들, 부모들, 자녀들, 손자들, 친척들, 유모들, 고용인, 방문객, 그리고 수호신들, 플러스 어떤 문서에 보면은 개들도 포함이 돼요.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체를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호신이에요. 주관자예요. 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수호신은 죽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오이코스 삼으시고 주관하실 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집이 있는데 그 주관자 죽어 있는 우상, 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리를 떠난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 조직체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체에 살아계셔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개입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는 우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구절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이 있고요. 그 밑에 받치는 밑받침, 그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무엇을 떠받드는가? 이 기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요. 교회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큰 기둥이 있고 거대한 기둥이 있고 그 밑에 그것을 떠받치는 버팀목과 같은 기초, 그 한 거대한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죠. 교회는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구조물입니다. 방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막아내는 교회에서 진리 사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뭔가가 누르면 진리가 튀어나와야 돼요. 각 지역 교회의 강력한 정도는 무엇으로 아는가? 등록 숫자나 예배 출석 숫자 또는 재정의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각 지역 교회의 강력은 각 지역 교회 구성원들의 진리에 사로잡힌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화된 수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관통해서 살도록 허용한 수준 말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얼마나 반벨로 거쳤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느냐,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빛을 발하고 힘을 발하고 그래서 내 말과 삶에 있어서 그분이 드러나고 expression 표현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는 제설된 교회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그 개인이 얼마나 허용하느냐. 그래서 시작 자체는 아주 형편없는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아주 형편없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리이신 그분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파워가 은혜의 표현이 그 각 개인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16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크도다 할 때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메가시티, 메가철치 할 때 이 메가 이릅니다. 엄청나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엄청나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 퍼슨이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여섯 가지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이란 표현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는데 쉬워지겠죠. 아,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이것이 엄청나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그 1차 원인인 이 주님이 이 말이에요. 이게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는 godliness, 경건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헬라어 유세베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추구하는 거룩한 삶,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핵심적으로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알게 된 이거 엄청나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성육신은 초대교회의 기초였습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입으셨다. 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모습을 드러내시기 이전에 선재하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엄청난 신비이고 거대한 주제예요. 이 분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선재하신 말씀이신 이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 아들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이 아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 존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실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 2절에서 그가 경험한 이 생명,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1,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특별히 이 요한은 그때 당시에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틴에이저라고 10대 가장 사도들 가운데 나이가 적은 10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식탁에서 음식 먹을 때도 바로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그건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거대한 겸손입니다. 창조주가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자신을 제안하신 것은 거대한 겸손입니다. 자발적으로 신적 특권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성육신은 영구적인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입고 또 언젠가 벗고 하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후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주 동안 지금의 그 터키에 해당하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교리적인 것 의논하고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척결하고 하는 초대교회로부터 한 400년 전도가 흘렀을 때 칼케돈에서 이 공의회가 카운슬이 열립니다. 그때 400년 정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진리를 확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Very God of a very God and the very man of a very man.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리고 이 상태는 영원히 사람이 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person, second person of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신 아들을 영원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희생됨이 없이 이 우주 가운데 이러한 인격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이를 기뻐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동반한 가운데 영혼을 보내실 말이 통하는 동반자 삼기 위하여 이게 성육신의 근본 취지입니다. 두 번째,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헬라 단어는 이 영이 푸뉴마가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냐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는데 이 문맥에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죄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평화한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생경합니다. 이 뜻은 성령님께서 육체로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다.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라고 justify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신원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똑같은 이해를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을 증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누가복음 2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 주께서 보내신 천사 한 사람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때 이 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선언하는 순간 13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우리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가 아니고요. 단수예요. 아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천사가 나와서 목자들에게 지금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이 말을 선언하는 순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바로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사와 함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천상의 존재들은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된 그룹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충직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한 그리고 찬송한 수많은 천군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타락하지 않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킨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할 때는요. 타락한 존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기에 15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것은 사람 통치자들, 사람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두 개가 짝으로 되어서 나타날 때 das, arkas, kai, das, exousias, arche하고 exousia라는 이 그룹은요 타락한 존재들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존재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영적 존재일까요?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일까요? 영적 존재예요. 왜요? 이게 문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 통치자, 왕, 그들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그러나 타락한 어떤 위상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이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왜 이들이 아직도 악한 영들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다 하면은 폐기처분합니다.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력화되었는데 살려줘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프랙티스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가담할 수 있는 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 악한 존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목적이 끝나는 순간 아주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하찮게 그 존재를 처리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전파라는 말은 공표입니다. 왕의 도착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를 알리는 어나운스먼트예요. 만국에서 유대 땅에 왕의 도착이 선포됐는데 모든 나라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되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이 공표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아들에게 부여된 영광과 존귀가 자발적으로 박탈되었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차원의 영광과 존귀를 입으십니다. 저 여러분은 이 주님과 연합하여 닮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한 것, 그분의 것인 모든 것을 동참하여 누릴 수 있는 신분,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 가운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시어합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망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있는 힘을 다해서 닮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캠프가 진행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 계속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폭죽 터뜨리는 그 소리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2018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암송은 큰 배당을 안겨줍니다.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서 말씀 암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내 영에 차곡차곡 정해놓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내 속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해요. 내가 이 작업을 해놔야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되뇌이면 되뇌일수록요, 나의 전체 존재 가운데 특히 내 뇌에 비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짓이 파괴돼요. 내가 믿는 거짓이 있어요. 잘못 정리된 그 거짓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뇌에서 밀려나가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암송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거짓 체계, 거짓 감정,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요, 소리 내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잘못 반응하게 만들어요. 왜? 학습하고 있어요. 학습, 소리 내면서 학습하고 있어요. 생각세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소리 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울면서,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을 써서. 아, 아침마다 30분 할까? 아니면은 10분씩,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씩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주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이제 내일 모레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그곳에 형성되어서 강력하게 지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라는 세계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방문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